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음 주일에는 2023년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정관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정관에 새롭게 추가하여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의 교회가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입 결산 보고와 지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없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더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없던 내용까지 넣으면서 연간 결산 보고서 승인을 공동의회 의결사항으로 넣은 것은 우리 교회의 결산 내용을 교우님들께 법적 승인을 받음으로써 드려진 헌금을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 200년을 향한 재정 분야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두고 교우님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교회는 매월 결산 보고서를 교인들에게 배부하는데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 투표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결산 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이 알림과 같다면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알림과 승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알림이 교회가 교우님들에게 해야 하는 의무와 같다면 승인은 교우님들이 교회에 해야 하는 책임과도 같습니다. 둘째 질문은 나누어 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요약 자료가 전문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계학에서 거래의 흐름을 기록한 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에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습니다. 단식 부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 줄로 정리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와 용돈 기입장이 있습니다. 복식 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회사에서의 부기는 거의 다 복식 부기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만 원을 썼더라도 그 돈으로 냉장고를 구입한 것과 가족들의 외식으로 쓴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집에 재산으로 남아있지만 외식 비용은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 원이 생겼더라도 월급으로 받은 것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기를 복식 부기로 정리하지만 매월 나누어 드리는 결산 보고서는 교우님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단식 부기 형식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왕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우님들에게 법적 승인을 받는다면 매년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복식 부기에 근거하여 결산 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현금성 자산과 비현금성 자산, 여기에는 부동산과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는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매월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투표가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 될 것이기에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다섯 명의 왕, 즉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정도 사역했고, 남유다가 무너진 후에도 10년 더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질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많은 사람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막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처참한 지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외면당하고 모함당하는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둔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붙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유산이 되어 죽었더라면 더 좋았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등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등남을 전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성읍,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한 사람이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힘들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면은 우리말의 어감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의 일을 좀 할래? 라고 권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라고 대답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당이정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쓰거나 평범하지 않은 맛이나 냄새로 인해서 먹기가 쉽지 않을 때, 또한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 표면에 단맛을 약간 입힌 정제, 즉 알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말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커다란 당이정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단맛이 나는 약이다. 안에도 단맛이 난다. 거의 사탕이나 초콜릿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거 달지 않고 쓴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먹어봐 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단 듯하더니 너무너무 쓴 것입니다. 내뱉고 싶었지만 꿀꺽 삼키라고 해서 삼켰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더 쓰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시며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권유를 받아서, 즉 꿰임을 당해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조롱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것은 나라의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여김을 받았고 살해의 위협도 받았으며 매를 맞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성전 기구들과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전한 예레미야의 말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한 하나냐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과 파멸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경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상황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 즉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불일듯이 일어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에 의해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역할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내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즉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여겼지만 자신들의 생각처럼 상황이 전개되지 않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마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한참을 돌아다닌 후 집 앞까지 와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지나치려고 하고 있고 반려견은 여기가 집이라고 짖는 것과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더 가시려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에 있는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의 네 동사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만찬 때에 사용된 동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도 아니셨고 이 장소를 빌리셔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도 아닌데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에서는 그 역할을 가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이신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낮에 말씀을 들으며 올 때 느꼈던 것과 또 자신들과 다른 그 무엇이 느껴져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빵을 받는 순간에 신비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첫째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다는 눈이 열리다의 뜻입니다. 이전에 두 사람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깨우침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낮에 예수님을 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아서 방 안은 치덕같이 어둡습니다. 그때에는 시력이 1.5나 2.0이어도 아니 심지어 20.0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의 눈이 열리자 사라지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진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되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가지의 모습이나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고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글로바 일행이 경험한 것처럼 길에서 낯선 길손과의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과의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참 한심하고 무기력하고 세속적이기 짝이 없었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그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믿음으로 살고 영원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빵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서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앞에 작은 숫자로 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를 보면 헬, 불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뜨겁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헬라어는 카이오인데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불타지라는 것입니다. 카이오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모두 다 등불을 켜다, 불사르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서쪽에 펜실베니아주가 있습니다. 그 주 안에 콜롬비아 카운티가 있고 거기에 센트레일리아라는 탄광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굉장히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 석탄 채굴을 위해 탄광촌이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센트레일리아에는 2,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호텔이 5개, 교회가 7개, 주점이 27개, 극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체국과 은행 등이 있어서 비교적 잘 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1962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소각회사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서 어느 정도 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남아있었고 그 불씨는 버려진 탄광 구덩이에 석탄에 옮겨 붙으면서 땅속에 매장된 석탄의 길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두 번이나 총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불 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유독 가스까지 뿜어나오자 연방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끊어졌고 지하의 화염으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녹아내려서 접근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에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1,000명도 넘게 살았었는데 이주 정책이 시작되고 난 후에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2명으로 줄었고 2007년에는 9명이 되었고 201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0명,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유령 마을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불이 난 지 지금까지 6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센트럴리아 마을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다 연소되려면 앞으로도 25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아궁이 밖의 불과 아궁이 안의 불은 아주 다릅니다. 아궁이 밖의 불, 즉 통제되지 않은 불은 흉기가 됩니다. 센트레일리아의 화재처럼 마을을 폐쇄하게 만들기도 하고 대형 산불처럼 광활한 숲과 집을 태우고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려 이재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궁이 밖의 불은 욕망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삶과 세속적 가치관만을 목적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궁이 안의 불은 방을 따뜻하게 데워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음식을 조리하게 만들어주고 그 음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교제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궁이 속의 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궁이 안에 불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눈이 밝아지다에서 밝아지다와 32절에 성경을 풀어주다에서 풀어주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열리다, 깨닫게 하다의 뜻입니다. 즉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 속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주일에 다른 일로나 사정이 생겨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셨어도 다른 일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면 후에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키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미생활의 도구나 두렵고 불안할 때 한 번씩 펼쳐보거나 듣는 위안거리가 아닙니다. 혼탁한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생명의 길이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주님의 숨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우리를 점점 더 성숙시켜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전해야 하는 소식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끌려가 이방의 왕을 섬겨야 한다는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받고 눈이 열리고 나서야 그들이 엠마오로 올 때 동행하셨던 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 가치관을 이기게 해주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며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가꾸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유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이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재정 분야의 길닫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